안녕하세요. 노비언노 라이프의 시즌2 6회. 오늘은 특별히 홍대에 있는 살롱 용당리에서 공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써니고요.
아, 저는 한샘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스티븐은 왜 빼?
아,
네, 안녕하세요. 스티븐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소개하려고 적어놨는데 노비언노 라이프 시즌2 4호에 특별 출연한 한국 크래프트 맥주계의 초신성 젊은 브루어 스티븐 씨, 오늘 특별히 콜비 씨의 모든 동시통역을 옆에서 도와주실 분입니다.
아, 정말 창피하네요. 아, 미치겠다.
콜비 씨를 그러면은 소개를 할까요?
I have been brewing at Ballast Point for, this is my 18th year. My dad was in the Navy, so we moved around a lot.
Actually, sorry, I meant to say hello to you.
Oh, okay. Tell us about yourself.
Your podcast name is Noviano Rife. Can you say just hi, Noviano Rife podcast?
Hello to everybody out there on the podcast land. Thanks for having me on the show. No beer, no life.
Colby Chandler입니다.
박수 받으세요.
It's an honor to be here.
노비언노 라이프 시즌 2의 새로운 코너죠. 고정 코너. Deep into the beer 이제 시작할 시간인데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빨리 요 얘기를 하고 빠지는 걸로 하고 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앞에 잔 보이시죠? 잔이 여러분께 인원이 딱 좋은데 더 오시면 안 되는데 자리가 좀 남긴 하는데 먼저 그 메인으로 가기 전에 제가 밸러스트 포인트라는 브루어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여러분들이 스컬피는 다 드셔보셨으니까 오셨을 거고 또 비가에도 아실 거고 뭐 빅토리아 씨나 여러 가지 밸러스트 포인트의 맥주들에 대해서 많이들 드셨는데 밸러스트 포인트 브루어리 브루잉 컴퍼니에 대해서는 뭐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정보가 국내에 많이 있지도 않고 뭐 제 블로그에 살짝 썼지만 이번에 이제 다시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좀 자세하게 조사를 했습니다. 밸러스트 포인트 같은 경우는 CEO인 잭 화이트가 설립한 그 브루어리예요. 근데 그 잭 화이트의 브루어리의 그 설립의 스토리를 보면 굉장히 유사한 브루어리가 있습니다. 그 시에라 네바다랑 굉장히 그 창업 스토리가 비슷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학에서 취미로 브루어리를 시작했다가 그 브루어리가 아 이게 나의 길이구나 딱 생각이 드는 순간 이제 프로페셔널 브루어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이제 당시만 하더라도 그 우리는 80년대부터 이 미국의 그 뭐 크래프트 브루어 그 크래프트 맥주가 이렇게 막 됐다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솔직히 그 크래프트 맥주가 막 성장하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아요. 잭 화이트가 UCLA에 있던 그 시기 1990년대 초반에만 하더라도 여전히 그 홈브루잉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재료나 이런 것들을 구하기가 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그런 곳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브루어리 전에 재료, 그 다음에 어떤 홈브루잉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려고 합니다. 1992년에 홈브루 마트라는 것을 샌디에고에 설립을 하죠. 거기서 이제 지금까지 코파운더인 그 요셉 처니?
쇼네.
쇼네. 발음 몰랐어요. 요셉 쇼네.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홍브루마트 열정적으로 막 그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이런 사람을 만났는데 그게 바로 아까 요셉 셔네예요. 예, 요셉 셔네. 그 사람을 직원을 채용하고 둘이 프로페셔널 브루어가 되기로 하고 브루어리 설립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5년 뒤에 1996년에 백룸 브루어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브루 마트 뒤에 백룸에다가 브루어리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이제 맥주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오는 많은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자기 맥주도 테이스팅도 하면서 기본적으로 양조에 대한 자신들의 맥주에 대한 기본 컨셉을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6년에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알려지고 이렇게 되면서 새로운 공간으로 이제 직접 브루어리 투자를 받고 해가지고 이제 옮겨가게 되는 거죠. 먼저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이렇게 막 복잡하거나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거창한 시도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밸런스드 포인트의 이 베이스는 굉장히 탄탄하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어떤 홈브루잉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철학을 확실히 정립하고 시작한 브루어리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먼저 근데 여기서 보면은 로고나 이 밸런스드 포인트라는 이름의 의미를 아는 게 되게 재밌어요. 솔직히 이 브루어리는 그게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밸런스드 포인트가 무슨 뜻이냐면 그 배가 이제 좌우로 움직이거나 그러지 않도록 중간에 물건을 두는 중심을 잡기 위한 물건을 두는 곳을 밸런스드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우의 중심도 잡고 그 중간에 좀 더 가라앉게 해서 그 배가 이제 안정화됐으면 밸런스 포인트를 하고 로고를 보시면 그 자네님 로고를 보시면 그 안에 있는 게 뭔지 혹시 아세요? 그게 육분이라고 우리나라 말 섹스턴트라는 건데 그거는 이제 배 그 지평선과 별의 위치를 통해서 자신의 배의 위치를 아는 배나 강에서 그러니까 바다나 강에 그런 것을 로고로 또 삼았어요. 마지막으로 보시면 뭐 스컬핀이나 비가이나 칼리코나 아니면 뭐 페덤이나 여러 가지 보시면은 이런 용어들은 다 물고기나 이런 항해 용어에서 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셉이랑 그 다음에 잭 화이트 같은 경우는 이 브루잉을 말고는 브루잉 위에 브루잉과 거의 동급으로 좋아하는 게 바로 피싱이었다고 합니다. 낚시. 그래서 자신들이 만약에 맥주를 안 만들었으면 이제 낚시를 했을 것이다라고 하고 낚시 프로 낚시 팀까지 만들어요. 프로페셔널 낚시 팀까지 만들어가지고 피싱 팀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 밸런스드 포인트의 기본적인 성장 전략은 막 투자를 받아가지고 막 성장을 시키는 게 아니었어요. 이 밸런스드 포인트는 이 샌디에고, 캘리포니아 샌디에고 지방의 지역의 수요를 천천히 이제 충족시키고 자신의 그 퀄리티를 꾸준하게 유지하면서 차근차근 성장시키는 게 그들의 목표였어요. 그들의 목표는 돈도 중요했지만 그 자신들의 철학에 맞는 맥주를 만드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성장하던 이 밸런스 포인트가 2010년에 전환기를 맞게 됩니다. 2010년에 그 월드 비어컵에서 무슨 상을 탔냐면 스몰 브루어리 컴퍼니 챔피언 브루어 오브 더 이어를 딱 우승을 딱 탔어요. 그러면서 이 밸런스 포인트가 이 급격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2009년보다 2013년에 무려 91%나 성장을 했대요. 그렇게 성장을 했고 2010년에 굉장히 큰 계기를 갖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알아볼 게 스컬핀 IPA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를 해야 돼요. 스컬핀 IPA는 이 밸런스드 포인트의 전체 매출 55%를 차지하는 맥주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스컬핀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직접 만드신 분이에요. 스컬핀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되게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그 안에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데 뭐 나중에 질문하다 나오는지 아니면 질문 안 나오면 한번 직접 여쭤보시는 것도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 스컬핀의 그 스토리도 한번 직접 들어보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콜비 챈들러는 이 스컬핀을 그 뉴스쿨 오브 IPA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가이는 올드스쿨 오브 IPA. 그러니까 비가이가 그 IPA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한 반면 이 스컬핀은 새로운 장, 뉴 트래디션을 연 그 IPA라고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성장했다고 보시면 되고 2014년 성장으로 인해서 이제 2014년에는 그 굉장히 큰 부케 브루어리를 옮겨갑니다. 미라바라는 어떤 그룹 옮겨가는데 미라바가 옮겨가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캘리포니아나 이제 미국이 아니고 이제 전 세계 월드와이드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고 제가 보는 밸런스드 포인트의 미래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가지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밸런스드 포인트는 홈브루마트 원래 있던 홈브루마트 그러니까 밸런스드 포인트에게 소울이 있는 곳 이 홈브루마트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이제 확장을 시켜간 스크립스 렌치라는 곳이 있고 거기는 이제 디스틸링까지 이제 브루잉뿐만 아니라 새로운 디스틸링까지 이제 하고 있는 어떤 그 밸런스드 포인트가 성장하기에 대한 바탕이 되는 곳이고 이제 리틀 이탈리라고 이제 콜비가 현재 지금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리틀 이탈리에는 키친도 있고 뭐 이런 테이스팅 룸도 있고 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루스트 부츠라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딱 6배럴, 6배럴을 할 수 있는 그런 양조 시설인데 그 루스트 부츠에서는 그 밸러스트 포인트 직원 한 250명이 로테이팅을 해가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맥주를 마음껏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2013년에는 거기서 130여 개나 되는 맥주가 실험적인 맥주가 탄생을 했대요.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시더라고요. 콜비 씨가. 저는 이렇게 글로 봤어요. 인터뷰는 아니지만. 그래서 리틀 이탈리라는 굉장히 그 에듀케이션 그다음에 새로운 브루잉에 대한 어떤 실험적인 공간들이 있고 마지막으로 미라마라는 이제 월드와이드하게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그 맥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토대가 된 거죠. 그런 네 가지 어떤 그런 지역들을 봤을 때 밸러스트 포인트는 굉장히 향후에도 지금 적자 생존이거든요. 맥주 시장이 솔직히 전 세계적으로 맥주 시장은 사양 산업입니다. 사양 산업인데 미국 크래프트 비어로 인해서 일정적인 포지션들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실질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는 맥주 시장이 하락하고 적자 생존 시대고 이번에 저기 그 사브 밀러한테 먹힌 그 인시던트가 어디죠? 모르세요? 예, 민타임이 이번에 사브 밀러한테 이제 그 인수합병을 당했죠. 나쁜 건 아니에요. 되게 그 성장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것들은. 근데 이제 밸런스드 포인트 같은 경우 20년 동안 자기네 철학을 갖고 맥주를 만들어 왔는데 향후 20년 동안은 어떤 그런 인수합병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경영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자신의 철학, 그러니까 수익과 자신의 철학을 같이 이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시점에 대해서 뭐 콜비도 마찬가지고 뭐 화이트 씨나 아니면은 요셉 같은 어떤 그 경영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들만의 맥주를 꾸준히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여태까지 어떤 20년이 아니고 앞으로의 20년이 더 기대되는 어떤 그 브루어리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브루어리에 대한 소개를 정리를 하고요.
여러분들 다 잘 들었죠? 여기 다 힌트가
여기 있어요. 다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특정 단어들을.
특정 단어들 있어요. 특정 단어들. 미라
뭐 리틀 이태리
뭐 리틀 뭐 그런 거 아니면 뭐 루트 뭐 그런 것들 뭐 그런 것들 있어요. 그래서 답이 다 있으니까 좀 이따 마지막 시간에 퀴즈를 낼 때 다 맞춰서 앞에 있는 잔들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이후에는 이제 써니랑 스티븐이랑 이제 콜비랑 셋이 준비해온 질문들을 통해서 한번 밸런스드 포인트 스토리 그리고 콜비 챈들러의 어떤 그 브루잉 스토리를 브루잉 그 라이프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콜비 씨를 다시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콜비 씨가 저희 그 이렇게 건배 한번 같이 하자고 영어로 여쭤봤더니 바로 건배라고 하시네요. 화요일날 오후에 오셨대요. 그래서 이미 많은 그 SNS에 사진 이미 다 올라와 있는 걸로 아는데 아쉽게도 일요일 날 가신답니다. 그래서 사진 많이 찍으시고 다 같이 건배를 먼저 한번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잔 드시고 다 같이 건배하겠습니다. 건배!
건배!
자, 일단은 인터뷰를 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그 사전에 어느 정도 질문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질문을 준비한 대로 저희가 먼저 콜비 씨께 여러 가지를 좀 여쭤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이제 그 질문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근데 제발 부탁인데, Do you know Psy? 뭐, Do you know 강남 스타일? 이런
거. Do you like 김치? 예, 이런 거.
그런 거 제발 여쭤보지 마시고요. 예.
Do you know 맥주? 관련된, 이런 거.
예, 맥주에 관련된 거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질문을 이렇게 뽑아왔어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한국은 방문하신 적이 있으세요? 있다면 언제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This is actually my second time to Korea. First time was 1981. So I was 14 years old.
I wasn't even born.
Yeah. No sculpin then.
네, 1981년도에 한국을 한번 14살 때 오신 적이 있다고 그러고요. 이번이 두 번째랍니다. 뭐 그때는 스컬핀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아, 예. 두 번째 질문은요. 짧은 방문 일정이신데 한국에 대한 느낌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It's a very vibrant country. Lots of activity, lots of energy, lots of people. Very crowded. Very crowded.
사람도 많고 사람이 굉장히 밀집되고 뭔가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은 굉장히 좀 에너제틱한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아, 예, 세 번째 질문은요. 콜비 챈들러 씨의 자신에 대한 소개를 직접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So when I was 14 came to Korea is because my dad was in the Navy and we were stationed in Japan, Yokosuka.
아, 그 14살 때 한국에 처음 왔을 때 그 아버지가 원래 해군에 계셨대요. 그래서 그때 한국에 처음 와 가지고 이제 그 일본에 있었다고 합니다.
After we left Japan, we moved to Hawaii and I stayed there for 11 years. My parents live in Seattle, Washington. Great craft beer. And that's where I kind of learned that's where I got my passion for craft beer. Seattle, Washington.
일본에서 나와서 이제 하와이에서 11년 동안 살았고 부모님이 또 시애틀에 계시기 때문에 그 시애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래프트 맥주가 발달한 곳이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크래프트 맥주에 대한 패션을 가졌다고 합니다.
I moved from Hawaii to San Diego because I was a corporate trainer for Ruth Chris Steakhouse. So I came from the restaurant industry.
그래서 지금 그 하와이에서 그 크래프트 맥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가 샌디에이고로 이민을 갔는데 아니 샌디에이고로 이제 이주를 했는데 샌디에이고에서 그 what was the name again?
Ruth Chris Steakhouse.
아, Ruth Chris
Steakhouse.
Ruth Chris Steakhouse에서 그 처음에 일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는 원래 요리를 먼저 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So I had always been a big fan of craft beer, and I started homebrewing in San Diego.
그래서 샌디에이고에서 항상 그 자기는 이제 맥주에 대한 굉장히 팬이었고, 그래서 홈브루에 대해서 관심이 갖게 됐다고 합니다.
I interviewed at Pizza Port, Solana Beach, with Tommy Arthur, and I interviewed at Ballast Point, and Ballast Point hired me 18 years ago.
18년 전에 이제 그 여러 군데서 인터뷰를 봤는데 그 피자로 유명한 곳에서도 인터뷰를 받고 그리고 그 발라스트 포인트에서도 이제 인터뷰를 받고 발라스트 포인트에 이제 채용이 됐다고 합니다.
아, 네. 다음 질문은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셰프로도 원래 알려져 있으셨는데 네, 어떻게 브루잉에 대한 더 깊은 관심을 갖게 시작했는지 이거 약간 겹치죠.
So, I think brewers are very similar to chefs. You get to take ingredients from all over the world and make something balanced and put it instead of a horizontal plate like a chef, we put it in a vertical plate.
되게 재밌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요리를 하는 요리사랑 브루잉을 하는 거랑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에서 다양한 재료들을 가지고 이것을 자기가 조합을 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고요. 이제 그 요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평한 접시에 놓는데 자기는 만든 맥주는 이렇게 수직으로 된 접시에 놓는다고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하시네요.
네, 다음 질문은요. 콜비 씨가 원래 스컬핀 IPA를 빅시와 같이 레시피를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어떤 계기로 영감을 받아서 처음 만들게 됐는지 무척 궁금합니다.
So I heard Roots to Boots in the introduction in the story. I think Sculpin was kind of our first Roots to Boots before we knew about Roots to Boots.
아, 그 아까 처음에 이제 인터뷰 때 들었던 것처럼 그 Roots to Boots라는 얘기 들으셨죠? 예. 스컬핀이 사실 그거의 첫 번째 수혜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고 하십니다.
So, two employees, a manager of Homebrew Mart, how we started, and my assistant brewer, Big Doug, they both won the National Homebrewers Conference for the United States. One single IPA gold medal, other double IPA gold medal.
그 일단 두 명이 일단 같이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한 명은 그 아까 말씀드린 홈브루마트의 그 직원 매니저였고 한 명은 이제 자기의 보조 양조자인 그 빅덕이랑 같이 시작을 했는데 둘 다 참고로 그 NHC의 그 이제 수상자라고 해요. 한 명은 이제 싱글 IPA로 이제 금메달 딴 사람이고 한 명은 더블 IPA로 금메달 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hey didn't brew together necessarily. But when I got their recipes together, I noticed how many similar ingredients there were.
처음에 둘이 같이 양조를 한 게 아니라 그래요. 근데 두 레시피를 이제 받아보고 본인이 이제 두 개를 다 봤을 때 그 굉장히 두 개가 유사하고 재료나 구성들이 몰트빌이나 이런 게 비슷해서 굉장히 놀랐다고 합니다.
So I combined every ingredient that was similar and I sprinkled in some of my ingredients and that's how I wrote the recipe basically.
그래서 일단 두 개 중에 비슷한 것들로 위주로 해서 뽑아내고 그다음 본인도 조금씩 이렇게 덧붙여서 예, 조금씩 덧붙여서 그래서 자신만의 것을 조금 더 추가해서 그래서 레시피가 나온 거라고 합니다.
So we kind of made it. I wanted them to have the same experience that I have, making a beer and sharing it with their friends at their favorite pub, which was O'Brien's Pub in San Diego, very famous, and. I just wanted to give them a bonus and get them on the brew house and have them have as much fun as I do.
그 본인이 그 헤드브로로서 이렇게 자기가 누리고 살았던 거를 그 두 사람도 같이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둘에게 기회를 준 거라고 해요. 그래서 그 직접 그 자기네들이 가까운 오브라이언이라는 펍에서 자기가 그 맥주를 팔 수 있는 그런 경험들 이렇게 헤드브로로서 뭔가 양조를 해서 자기만의 맥주를 만드는 경험들을 전수해 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So we started with a 6-barrel batch, and now we're about to start making 1,500-barrel batches.
그 원래 처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 배치는 당연히 이제 6배럴이면 대략 한 1톤 정도 되거든요. 예, 그렇게 만드는 걸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한 번 담금이 들어가면 1,500배럴, 그러니까 대략 한 계산해서는 예, 저도 나름
어마어마한 양이죠.
예, 어마어마한 양의 예, 맥주를 만드는 걸로 아시면 예, 참고 1배럴이 한 200리터 좀 넘거든요. 예, 계산을 해보시면
계산해보세요. 예, 다음 질문은 처음에 스컬핀 IPA 만들었을 때 성공할 거라고 확신을 했었나요?
So being that we serve the beer at O'Brien's Pub, very famous pub in San Diego, lots of great craft beer drinkers, beer nerds, beer geeks.
Beer geeks.
We were only planning to make it once, but beer geeks liked it so much, they made us make it again, and then made it again, and the ball rolled faster and faster.
처음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 오브라이언 그 샌디에이고에 있는 유명한 펍인 오브라이언에서 팔기만 했는데 거기 뭐 비어겍스라든가 이런 유명한 친구들이 와서 원래는 한 번만 만들고 끝낼 계획이었대요. 근데 자꾸 이제 또 만들라 더 만들라 더 만들라 하게 돼서 그게 이렇게 눈덩이처럼 자꾸 불어났다고 합니다.
So I didn't think it was going to get this big. You know, it was supposed to be a one-off, but it was kind of a new school IPA with new hops, Amarillo and Simcoe. So the kind of more juicy than piney, you know, orange, so more like tropical fruit. So I think that really kind of resonated with the beer drinkers, something so different.
일단은 이렇게 클 줄 몰랐고요. 자기네들도 한 번만 만들고 말 계획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New School IPA라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얼마 안 된 이제 아마릴로라든가 심코 같은 재료들을 이용해서 이제 양조를 했고 그 재료들 특성이 이제 홈브링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더 주시하고 그래서 약간 그 원래 그 전에 파이니하고 했던 그 다른 계통의 그 전에 있던 IPA들과는 좀 달랐고 그게 이제 그 맥주를 소비하는 층에서 굉장히 조금 더 원하는 맥주를 많이 더 찾게 되는 요인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만들었던 맥주에 대해 살짝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신지?
So I really like using Asian ingredients. I've been infusing a lot of our beers with different types of ingredients. We do Wahoo wit with Thai chilies, ginger, lime. I've also played with Szechuan peppercorns. And Bhutan chili from Thailand, and all different kinds of things. So that's what I like doing is playing with new ingredients, kind of putting savory into the beer.
이미 벌써 많은 분들이 알아듣고 웃고 계시는데요. 요새는 그 아시아 재료들에서,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서 나는 재료들 가지고 많이 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우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칠리라든가 그 생강 같은 것들을 이제 많이 이용을 했고 이제 그 스촨 지방에서 나오는 그 페퍼라든지 이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그 굉장히 맥주의 세보이를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을 사용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So I also made a kind of Japanese-inspired IPA, so a rice IPA with wasabi root and ginger. And soon, maybe kimchi IPA.
You really do know the audience, man. 일본 최근에는 이제 일본 재료들 이제 그 라이스 IPA 같은 이제 쌀 같은 걸 이용해서 좀 재료를 많이 만들려고 하고요. 이제 뭐 김치 IPA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네요.
네. 다음 질문은요. 미국은 최근에 들어서 가장 개성이 있고 자유로운 맥주들이 많이 있는데요. 코비 씨는 어떤 것 같아요? 그 밸런스드 포인트 헤드브루로서 양조 철학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My theory on beer always from the beginning is balance. I think you drink more beer if it's balanced, but I think it's also harder to make a balanced beer no matter what style of beer it is.
일단 뭐 기본적인 철학은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균형 잡힌 맥주여야 더 많이 마실 수 있고 그 어떤 종류의 맥주를 만들든 균형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시네요.
That's about it, I think. Yeah.
Okay. Yeah. 그게 다랍니다.
네. 철학은 That balance is very important.
Yeah, important.
For example, spaghetti. Easy to make garlic spaghetti sauce, hard to make balanced with the right amount of garlic in the spaghetti sauce as a comparison.
You know?
It takes a chef to balance.
아, 역시 이렇게 요리를 하시는 분도 이렇게 요리의 비유법을 드셨는데요. 이렇게 뭐 그 마늘 가지고 소스를 만들기 쉽지만 그 마늘로 스파게티를 만들 때 딱 얼마는 양을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맥주에서도 밸런스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고 밸런스가 거의 전부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면 이제 맥주 만들 때 어디서 영감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So I get my inspiration from many places. Whether it's my friends that are brewers, people that I respect, maybe traveling around trying a beer that I hadn't had before, and chefs are a great inspiration. Food ingredients also a great inspiration. And we've been around long enough that You know, we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hop growers and maltsters and barley growers. So when new products come online, then they call us to help experiment with those products. So many, many different inspiration points.
영감을 받는 소스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일단 뭐 첫째로는 자기 주변의 친구들, 특히 이제 자기가 존경하는 그런 그 동료 양조인들한테서도 많이 영감을 얻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리사들이 기본적으로 재료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요리사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요리사들한테도 이제 저기를 많이 얻고 또 그 이제 재료를 공급하는 측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홉을 재배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몰트를 공급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뭐 그 효모 같은 것들을 이렇게 새로운 종들이 나오게 되면 먼저 연락이 오고 여기서 같이 새로운 걸 해보자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주로 재료들을 공급하거나 재료들을 잘 아는 쪽에서도 더 저기를 하고요.
네, 다음 질문은요. 그 밸런스드 포인트 헤드 브루어로서 하루의 일과를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Drink beer.
Morning beer. Morning.
Drink beer, just lots of beer. No, as a vice president and also specialty brewer, we have four locations in San Diego, so I kind of bounce around to those locations. Sometimes I do beer dinners, sometimes I do interviews, sometimes I travel a lot, but I'm also lucky as an executive to still be able to get on the brew house and brew a special beer every once in a while, so I'm very lucky.
일단 뭐 맥주 마시는 게 본인의 일이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기본적으로는 일단 그 발라스트 포인트가 지금 굉장히 큰 회사가 되었고 샌디에이고만 네 군데가 있어서 그 네 군데를 다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회사에 그냥 스페셜티 브루어뿐만이 그러니까 스페셜티 비어 브루어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사장직도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회사에서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고 또 이런 인터뷰들을 한다든지 그리고 뭐 품질 관리 쪽에서도 이제 신경을 쓰신다고 제가 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직까지 그래도 양조 브루하우스 같은 데 들어가서 실제로 양조를 하시기도 하신답니다.
다음 질문은요. 밸런스드 포인트 브루어리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큰 명성을 얻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So I think it goes back to quality balance. to get us started so that people would know us more and more. In the early days, you know, we were more brewers than businessmen. So having, you know, the good product and being able to make friends with that product and then the friends buy the beer was a big advantage.
일단 기본적으로 품질이었다고 합니다. 뭐 품질이 굉장히 높았던 게 본인들의 굉장히 장점이었고 사실은 이제 경영을 하거나 장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단 맥주를 만드는 양조자로서 시작을 했고 그거에 계속 이제 포커스를 뒀기 때문에 좋았고 그 제품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또 친구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그 맥주를 계속 마셔주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블라스트 포인트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아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So as we got bigger, hiring the right people that were smarter than us was very important. So what's making us so successful today is our team. We have 420 employees now, and the team all goes forward together. We're very tight with each other, and we have a great plan for Ballast Point. So if you have the right team and a good plan, you can world domination.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시 사람을 제일 강조하시네요. 팀을 강조를 하시는 이유는 이제 지금 자신들보다 더 똑똑하고 자신들보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리크루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지금 현재 발라스트 포인트는 420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라스트 포인트에서 그 사람들과 같이 융화를 해서 비즈니스적으로도 계속 성장을 시키는 게 중요하고 또 마찬가지로 발라스트 포인트에서 그 굉장히 좋은 플랜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기획들, 굉장히 좋은 계획들을 갖고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시도하고 실행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What's going to make us successful in the future is quality, shelf life, and what else was I going to say? Having Jack White, Youssef Chernay, myself, Ryan, older guys, old school guys, we know how the beer tastes. So as long as we can control the beer, that's what's going to keep our success going.
앞으로 미래의 이 성공을 계속 지속시킬 수 있는 걸로는 일단 당연히 이제 퀄리티를 뽑았고 그다음에 shelf life, 그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다섯 명의 executive들이 계속해서 자기네들이 맥주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맥주 맛을 평가를 하고 맥주에 대한 퀄리티 컨트롤에 대한 그 권한을 갖고 있는 한 앞으로 계속 성공을 할 거라고 자부를 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2013년부터 한국은 크래프트 맥주 붐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특히 발라스트 포인트는 한국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정착한 미국 크래프트 맥주 브랜드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I think it goes back to having the team again. We have a great team of importers and distributors. So, again, smarter than us. They know where to go, basically. So having that team and also growing, we're going to grow 100% this year at Ballast Point, which is maybe 250,000 barrels this year. So having enough beer to sell and having the right people that bringing it in great condition and fresh is very important.
예, 여기 수입사 관계자분들도 와 계신 걸로 아는데 예, 역시나 한국에 이제 그 연착륙하게 된 계기는 이제 마땅한 그러니까 적절한 팀이 있었다. 그러니까 수입을 할 수 있고 자신들보다 똑똑하고 자신들보다 능력이 있었던 팀이 있고 그거를 제대로 유통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굉장히 한국에 성공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그 퀄리티 컨트롤에 대한 얘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발라스트 포인트는 225만 배럴을 생산 능력을 갖고 있는데 사실 이제 맥주가 판매가 되면서 성장을 거듭하면서 우리가 팔 수 있는 맥주도 있어야 되고 연에 100%대의 성장률을 자랑하는 발라스트 포인트 맥주가 국내에서 계속해서 물건이 끊기지 않고 또 적절한 품질이 관리가 되면서 동시에 맥주가 잘 유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 팀이 있었기에 이 성공이 가능했고 앞으로도 기대가 크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얼마 전에 미켈러라는 맥주가 한국 크래프트 브루어리 더 부스와 대동강이라는 콜라보레이션 맥주를 출시했어요. 발라스트 포인트도 그게 가능할까요? 콜라보레이션?
I'm not going to say no. no plans, but I don't see why not. I was honored maybe 2.5-3 years ago. I brewed with Koedo in Japan. So we did a a sake rice yuzu IPA. So I don't. It sounds like a second trip for me to come back and brew again. Yeah.
일단 뭐 안 될 이유 없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아직까지 뭐 계획은 없지만 일본의 코에더랑 그 유자를 이용한 IPA를 만들었었던 적도 있고 2, 3년 전에. 그래서 뭐 다음번에 올 때 세컨 트립 때는 이제 그 한국과도 같이 이걸 할 만한 그런 일이 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네, 그 다음에 앞으로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I love the brewing business. Everybody is so nice. You know, good people drink good beer. You know, so it's I'm not going anywhere. I'm going to stay a brewer for the rest of my life if I can.
일단 크래프트 맥주가 너무 좋고 맥주 자체를 좋고 또 맥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뭐 어디도 안 갈 거라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뭐 죽을 때까지 맥주 양조를 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가 또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추가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I'm just gonna ask you a couple questions.
네. 아, 다음.
That's in Korean, so I'm just gonna have to translate.
다음 질문은 네, 최근에 요 며칠 한국에 오셔서 코리아 크래프트 비어 펍들 펍 클로링도 하시고 한국 크래프트 맥주들 많이 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맥주들이 있다면 지금 생각나시는 대로 간단하게 얘기해 줄 수 있으세요?
The last couple of days you've been here for a while and you drink a lot of beer. We've actually seen that on pictures on Facebook and Instagram everywhere. What was the most impressive Korean craft beer? And how was it?
I never like to really single out one beer. I think that's a little unfair. I had some great saisons. I had a Belgian blonde that was very good. Today I had an IPL that was very, very good. So I've had a bunch that were very good, I
and
guess.
And how were they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ones? They were great. I mean... they were right up to the style guidelines, and I, one of the things that I kind of gauge a beer on is if I want to spend money on it. And there was a handful of beers that I would spend money on.
일단은 한국에 오셔서 최근에 이제 맥주를 많이 드셨는데 굳이 하나를 꼽는 거는 사실 좀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근데 지금 한국에서 드신 맥주들 뭐 특히 보면 이제 뭐 벨지언 위트라든가 세숑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는 IPL도 드셨다고 얘기하셨는데 모두 다 괜찮았고요. 일단 뭐 미국과 비교를 해도 크게 뭐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이제 측정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내 돈을 내고 이걸 마시고 싶을까라고 얘기를 했을 때 분명히 이제 충분히 몇 가지 이상들은 다 내 돈을 내고 내가 사 마시겠다라고 하셨을 정도로 뭐 괜찮았다고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다음 질문은요. 앞으로 한국에서 어떠한 스타일, 어떠한 맥주들이 성공할 것 같나요? 그리고 한국 크래프트 맥주 시장의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Well, my hope for any region really is diversity. And I think that's what kind of keeps the business evergreen, you know, and consistently evolving. I feel like there's a palette for IPAs. So just like United States, you know, IPAs taste good. So you sell more of them. I also feel like maybe some of the beer geeks that have been drinking IPAs for a long time, the pendulum is swinging back. So they're kind of getting away from strong hoppy and maybe going towards, you know, more balanced lagers or cream ales or golden ales or maybe even back to ambers again. So, you know, it's going to constantly evolve a little bit, but... advice for brewers is clean beer. Make clean beer. If you make kind of dirty beer or bad beer, it kind of brings the whole scene down. It, you know, if somebody comes in and has their first craft beer and it's so-so, then that doesn't help the craft brew industry in Korea. So it's very important to work with other brewers because high tide floats all boats. So if they work together, they're going to be more successful and they're going to help each other make better beer. That's what we've done in San Diego and I think it's worked pretty good.
일단 기본적으로 뭐 맥주 스타일에 대한 다양성을 좀 강조를 하셨습니다. 다양성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물론 이제 IPA 같이 많이 팔리는 맥주들이 실질적으로 미국에서도 그렇듯이 또 생산이 많이 될 것이고 또 많이 팔리고 하겠지만 이제 그 맥주를 좋아하는 맥덕들 같은 경우들은 이제 그 IPA에서 이제 쉽게 말해서 굉장히 허피했던 그런 IPA에서 이제 뭐 라거라든지 뭐 심지어 이제 뭐 다른 맥주들 다른 스타일들을 또 시도를 해보고 뭐 앰버까지도 이렇게 충분히 먹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다양성 있는 스타일 각자만의 개성 있는 다양성 있는 스타일들을 얘기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있는 그 맥주를 만드시는 분들께 하고 싶은 말은 이제 클린 비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오염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제 스타일에도 맞지만 오염되지 않은 맥주를 만들라라고 조언을 많이 하십니다. 뭐냐면 저도 공감을 하는 얘기지만 일단 뭐 나쁜 맥주, 오염된 맥주 그런 맥주들을 만들다 보면 크래프트 맥주를 처음 먹는 사람들이 먹고 이거 별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크래프트 맥주 시장 전체에 영향이 많이 부정적으로 끼칠 수 있고 또 이제 한 가지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작기 때문에 서로 연합을 많이 해서 다양하게 서로 경쟁을 한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서로 긍정적인 오픈마인드로 연합을 많이 해서 좋은 맥주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미국의 이제 샌디에이고도 실제로 많은 브루어들을 많은 이제 브루잉 컴퍼니들이 실제로 연합을 해서 이제 서로 같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네. 자, 마지막 질문. 마지막 질문. Last question. 한국 음식과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맥주 있을까요?
Which beer or which style is best paired with Korean food? Opinion.
So
not kimchi but something else.
The majority of Korean food can be spicy. So if you drink IPAs with spicy food, it makes it more spicy. So maybe something a little bit more maltier, maybe like a Belgian wit with the orange peel and the coriander in it, or maybe like a malty Oktoberfest or something like that. If there's less bitterness in the beer, then it helps knock the heat down a little bit. So you can take more heat, drink a malty beer and then kind of knock it down.
일단은 한국 음식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약간의 그 매운 맛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허피하고 스파이시한 그런 IPA들을 먹으면 더 그 매운 맛을 더 강하게 해서 밸런스를 좀 찾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단 기본적으로
그건 뭐였죠? 처음에 얘기했던 뭐였죠?
뭐티한
거 코리안도나
그 이제 그 벨지안 휘트 같은 그 뭐 코리안더라든가 그러니까 고수 씨앗이라든가 고수 씨앗이라든가 오렌지 껍데기들이 들어간 그런 그 호가든 같은 종류도 뭐 그런 종류죠. 그런 맥주들이나 아니면 이제 그 몰티한 옥토버페스트 같은 종류들을 이제 그 시도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그거를 밸런스를 잡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Any particular lineups in your any particular lineups from balance point? Would you recommend?
Yeah. Any for pairing?
Yep.
Wahoo.
Wahoo.
Wahoo, the original pale ale, I think it's also good. Calico. Calico with Korean beef, I think, probably very, very good.
한국 소고기랑은 이제 칼리코를 굉장히 더 추천하세요. 여기 수입사 잘 듣고 계시죠? 예, 칼리코를 추천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와후 페일 에일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앞으로 한우 파는 데는 칼리코가 있는 걸로.
Well, that's why you need to eat them with food or drink them with food.
그 같이 음식과 먹으면 좀 나아질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일단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은 여기까지고요. 일단 뭐 질문들이 있으시면 저희가 이제 마이크를 넘겨드리거나 아니면 뭐 크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질문을 통역을 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정말 충실하게 답변해주신 콜비 씨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그런 저기 요구를 좀 드릴 거예요. 여기 한 30분 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미국 갈 때 미국 가실 분 계시면 여기 참석하신 분이 한해서만 연락을 좀 드리면 밸런스 포인트의 브루어리의 투어를 한번 직접 아니면은 좀 이렇게 저도 저기 유럽이나 이런 쪽에 얘기를 한번 드리면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가서 뭐 신청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미리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그전에 만났었고 내가 가려고 하는데 좀 저기 메이크업 할 수 있냐 하면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무리한 부탁을 조금 드릴 거예요. 제가 마지막에. 그래서 왜냐면 여기 오신 분들이 굉장히 시간을 투자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정도 혜택은 드려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싶어서 갑자기 생각난 부탁이긴 해서 제가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케이 하시겠죠? 예, 고 하고. 예.
자, 질문 있으신 분 지금부터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콜비 씨한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
Okay, the gentleman over there.
Yeah, 녹음되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저분이 외국인이신데요. 외국인이 저한테 통역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When you're developing a recipe, like you mentioned the chef, Harrison was with us, kind of thing. I'm kind of wondering, like, do you kind of know what you want to make with a beer, and then you maybe start out the phone recipe, something you taste is similar, or you just kind of like go, okay, I know what I want, and it's going to take that hop, that hop, these ingredients. Do you kind of like start off with a
planning first, or?
Just give me one.
일단 레시피를 설계를 할 때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를 여쭤보시네요. 그 기본적으로 이제 그 먼저 그 이제
So the question was you designed the recipe with planning first or just
how do I plan a recipe basically?
어떻게 레시피를 설계를 하시는지 머릿속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그냥 그대로 만드시면 이런 맛이 나겠다라고 하시는지 아니면 직접 요리하듯이 이제 직접 해보고 좀 하시는지를 여쭤보시네요.
Well, it goes either way. One of the great things about homebrewing is that you really learn the ingredients. And you know, you'd mentioned chef, and the best chefs know their ingredients. So if I am trying to go after a certain style, then I usually look towards the guidelines maybe a little bit for inspiration, maybe not stick to it so dead on. And then from there, I can start to think about what ingredients I want to put in it. So yes, I do pick out certain ingredients. But then there's the other option, you know, kind of like I talked about before, about new products coming in. So maybe I want to focus on one particular ingredient, and then I kind of build around it. So there's all kinds of ways to attack a recipe formulation.
일단 기본적으로 레시피를 짤 때는 두 가지 방법을 다 선택을 하신다고 하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요리사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레시피를 짤 때는 기본적으로 재료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세요. 특히 이제 홈브루잉을 하면 저도 홈브루잉을 하지만 이제 장점이 재료에 대해서 각각의 재료 특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 수 있어서 사실상 레시피를 짜거나 하는 데 굉장히 또 도움이 되고요. 일단 그 스타일 가이드라인을 먼저 처음에 한번 보시고 뭐 그거를 딱 맞춰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거에서 통해서 거기서도 또 영감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모든 요리사도 그렇고 양조장도 그렇고 일단 그 재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하지만 이제 또 다른 방법은 뭐냐면 이제 그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새로운 재료들이 개발이 되거나 새로운 이제 홉이라든가 새로운 몰트, 새로운 이스트가 나오면 그거를 먼저 또 테스트를 해보면서 거기서 또 새로운 레시피를 디자인한다고 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네.
다음 질문.
네.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지금 스컬핀은 이제 처음 맛봤거든요. 근데 그냥 마시기에도 가볍고 좋은 맥주인데 이제 스컬핀을 만드시면서 다른 음식과의 궁합을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좀 어떤 음식하고 잘 어울릴까 궁금합니다.
Okay, he actually told me that that was his first Sculpin IPA.
Oh, right there.
Yeah,
he's drinking
right
now.
There, he's drinking now. That's,
congratulations.
Yeah.
Congratulations.
축하하신답니다.
Welcome.
So, and that, even though that was the first time, that is the first time, but he said it's kind of light and he really like it. So, do you actually think about any fruit pairing with it? Or do you have any, you know, little fruit pairing in mind for sculpting?
Well, you know, we win medals in the international pale ale category, which is maybe a little bit lower alcohol than Sculpin. but I think we win because it tastes like a lower alcohol beer. And I think that that lightness, it makes it more drinkable, kind of brings in that balance a little bit. I really love anything with coconut. Mm-hmm. Coconut and Sculpin is very good. So whether it's coconut-crusted shrimp or coconut basmati rice or anything like that, I think it's a great pairing. Or sometimes Jamaican jerk chicken is very good too. Yeah, yeah. If you want to just raise that spice up a little bit.
일단 지금 코비도 얘기했던 것처럼 스컬핀이 그 인터내셔널 페일레일 카테고리에서 이제 수상을 한 적이 있대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원래 이거보다 더 낮은 도수의 가벼운 맥주 카테고리랍니다. 근데 왜 이걸 이겼냐면 다른 맛들과 어우러져서 이게 실제로 그렇게 강하거나 독하지 않고 가볍게 여러 잔을 마실 수 있는 맥주가 됐기 때문에 그 카테고리에서 이겼고, 이제 푸드 페어링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코코넛 같은 것이 들어간 재료들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제 뭐 코코넛 쉬림프라든가 코코넛 바스마티 라이스 같은 것들을 이제 같이 드시거나 한다면, 아니면 그 아까 얘기했던 자메이칸 저키 그 뭐지? 자메이칸 저키
치킨.
자메이칸 저키 치킨 같은 것들과 같이 드시면
치킨.
예. 그런 것들과 같이 드시면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So I have a question. Would he spend money on this beer again?
아, 질문이 오히려 반대로 있으시답니다. 그 맥주를 돈 주고도 충분히 사 먹겠냐고 물어보시네요.
대구입 이사.
7,000원 He already paid $7 for it. He already paid $7 for it. Should I ask him how much he want to pay more?
No, I just want to know if he's going to keep buying.
Okay. It's his first one, right? 계속 사 드실 거냐고 여쭤보시는데요. As long as he can afford it, yeah. He can pay for it.
Special occasion.
Hey. 네, 다음 분 질문 또 받겠습니다. 네, 가운데 여성분. 네.
Later, 들어오셨죠.
다 이미 인터뷰했어요.
여기 인터뷰에서 다 내용 나온
거예요. 노비오노 라이프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Well, I can go into it a little bit. You know, we dry hop obnoxiously, a lot of dry hopping. But when you dry hop, you add oils to the beer, and oils create body. So when we design this recipe, we design it so there's not very much residual sugar. Because sugar adds body. So if you bring the sugar down, but then you add all the oils from dry hopping, then it balances the beer out. It's not cloying or overly viscous.
Is it high attenuation?
So low attenuation. So low sugar, lots of oil, kind of makes it a balanced beer without it being too viscous.
조금 더 이제 답변을 드리자면, 그 드라이 호핑을 엄청 많이 한다고 하세요. 네, 드라이 호핑을 미친 듯이 하시는데, 이제 호베 아시다시피 그 오일들이 있는데, 그 뭐 휘물론 오일들 같은 그런 오일들이 있는데, 그 오일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맥주의 바디감을 주기 때문에 맥주 자체를 이제 잔당이 거의 없는 바디감이 좀 낮은 가벼운 맥주로 만들고 드라이 호핑을 많이 해서 거기서 나오는 오일들로 밸런스, 바디감을 밸런스를 맞춘다고 하시네요. 네. 다음
질문.
네, 앞에
동시에 들었는데
먼저 드신 분 여기 청자켓 입으신 분. 예.
라스트 포인트 맥주 말고 다른 맥주 중에서 어떤 걸 가장 좋아하시는?
What is your favorite beer other than Ballast Point? Yeah.
That's the worst question ever. Honestly, I get this answer or this question a lot, and my favorite answer is where am I at? What am I eating? And what time of year it is, and then I'll tell you my favorite beer.
예, 일단 기본적으로 그 질문 되게 싫어하시는데 되게 많이 받는데요. 예, 근데 참고로 이 질문을 저희가 질문을 준비하면서도 인터넷을 검색하면 바로 나와요. 근데 이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그 무엇을 먹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질문이 되게 달라진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
Sometimes my favorite beer is the one in front of me.
아 그냥 자기는 나의 favorite beer는 그냥 지금 내 앞에 있는 맥주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네. 아까 요 분이 먼저 드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릴게요.
진짜 아무거나 물어보시죠.
그 Do you know Psy, Mark? Do you know Gangnam Style 이런 거 말고요.
First of all, I love Ballast Point, especially Dorado or Scorpion.
Thank you.
Then, I have a question. Everybody knows that most of Ballast Point beers are named from fish. Then, have you ever eaten real Dorado or real Scorpion? I mean fish.
네, 질문 이거 번역해드려야 되나요? 일단 그 맥주 이름들이 다 생선 이름인 건 아시죠? 예, 물고기 이름인데 예, 직접 그 도라도나 스컬핀을 좋아하신다고 하시는데 도라도랑 스컬핀이란 생선을 직접 드셔보셨는지를 여쭤보셨습니다.
Absolutely. We named the beer after local San Diego fish that you can actually go out and catch. Dorado is kind of the Spanish name for mahi-mahi, you know, same fish. Sculpin is kind of a rockfish. It has poisonous spikes on it and a small fillet. But it's a very good little fillet. Sculpin fish tacos are very, very good. So yeah, all of those fish I've ate at one point or another. Too much of it.
당연히 다 드셔보셨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참고로 그 발라스트 포인트에 있는 모든 맥주들의 그 생선들 이름은 다 샌디에이고 그 현지에서 낚시로 잡을 수 있는 생선들로 이름을 짓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 도라도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마히마히라는 생선이 실제로 있거든요. 한 요만한 생선들이 있어요. 좀 꽤 큰 예, 그 생선들이 있는데.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스컬핀 같은 경우는 조금만 뭐 다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그림 보셔서 아시죠? 예, 근데 스컬핀 같은 경우는 그 저기 타코로 만들어서 먹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샌디에이고에서 실제로 다 잡히고 다 먹어본 생선이라고 하시네요. 좋은 질문 같습니다. 네, 그 앞에 이분 먼저 드신 분 질문 받게요.
제가 알기로는 그 황해에 관련된 그니까 무스코이들 이제 목으로 쓰이는데 그것과 이제 맥주 종류들과의 그 매칭이나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When you name a beer, is there any association with the name of the beer or the name of the fish or types of fish or any other those kind of drawings to the style of the beer?
It's not well, Sculpin. You know, if you think of an IPA, it has a it has a bite, but it tastes very good. But maybe some of the other fish, you know, not so much. Yeah, I mean, you know, I think if you get into the nautical names, you know, like Victory at Sea, you know, is kind of a winter stormy beer. Piper Down, Scottish Ale, you know, the bagpipes. Yep. Even Keel is a boat not leaning. It's flat. So a session IPA, even Keel, you know, easily... drank in large quantities, basically.
뭐 어느 정도는 연관이 있다고 하시네요. 이제 스칼핀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독이 있고 이렇게 탁 쏘면서도 맛있는 그런 거라서 그거랑 좀 연관이 있고 이븐킬 같은 경우는 그 배가 이렇게 항해할 때 흔들리지 않고 쭉 가는 모양새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븐킬 그 맥주 특성상 뭐 그런 거 마찬가지고 이제 그 겨울에 마실 수 있는 빅토리아시 같은 경우도 그런 비슷한 이름을 갖는다고 합니다. 근데 뭐 딱히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렇게 중간에 아까 와후 이런 거였죠. 어쨌든 그런 건 별로 이렇게 의미가 크게 연관은 없는 것 같습니다.
One name that I think describes the beer perfectly is Tongue Buckler.
아, 네, 그 Tongue Buckler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맥주를 최대한 그 잘 설명한 이름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자, 다음 분.
자, 아까 잠시만요. 이제 지금 질문이 갑자기 많아져서 술을 드시니까 이제 좀 올라오나 봐요. 아까 전에 되게 어색해 보이는데 술 한 잔 드시니까 얼굴들이 이렇게 막 올라오시면서 get red and you know speak you know fastly and pretty in a nice mood. Okay, but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끝나고 퀴즈에 선물도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사인도 받게 해주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을 조금 저희가 이제 컨트롤을 해야 돼요. 그래서 또 다음 일정이 또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계속 같이 있고 싶지만 질문을 몇 개만 더 받을까요? 딱 질문하고 싶은 분 딱 손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아, 두 번 마지막에 드신 두 분 세 개만 더 받을까요?
딱 질문 세 개만 더 받을게요. 네. 저기 계속 애처롭게 손을 들고 있어요. 한 분 하고 잠시만요 한 분 하고 다음 분. 예, 그 다음에 저기 한 분 그 다음에 저기 한 분 마지막 보너스 한 분까지 하나 둘 셋 네 분만 더 받고 이제 여기서 하고 또 저희 퀴즈 내릴 때 기다리셔야 되고 또 퀴즈 끝난 다음에 사인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인할
아니 안 돼요. 그다음 사인 끝나고 안 돼요. 사인 끝나고 사진도 찍으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허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정을 소화하려면은 뭐 시간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사진 찍고 싶으시죠?
네. 예. 에이, 별로 아니신 것 같은데.
그럼 사진 찍지 말까요? 몇 개 찍고. 예. 그러니까 사진까지 찍으셔려면 시간이 제가 봐서 30분 빡빡할 것 같으니까 네 개만 떡 받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예. 네.
So forecasting, we've been growing at about 75% a year for the past 4 years. That's incredibly hard to forecast, especially since beer is made from raw ingredients. So, you know, you can forecast how much you're going to sell, but getting the ingredients to sell that much is a bigger problem. Again, it goes back to hiring smart people that can help us kind of forecast, know what markets we're in, know how fast those markets are growing, and then getting with the brewers to make sure that we can brew enough beer to feed those markets, and then buying more and more fermenters and equipment and things like that.
일단 질문을 이제 그 미국 크래프트 맥주 시장에 대한 성장세에 대한 예측과 앞으로 그런 어떤 다변화 상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건지를 여쭤보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콜비가 대답을 하기로는 뭐 매년 75%씩 막 성장을 하는데 사실 예측이 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이제 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일단 뭐 그만큼 성장을 예측하는 게 더 힘들고 그 성장에 따라서 재료를 수급해서 하는 건 더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제 맥주는 대부분 다 원재료들이 이제 그 뭐 재배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걸 예측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뭐 답은 결국은 그래도 좀 더 똑똑한 사람들을 고용을 해서 예, 결국은 이제 똑똑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걸 좀 더 예측을 하고 시장 예측을 해서 그 시장이 요구하는 만큼 우리가 또 맥주를 생산을 해야 되고 그 맥주를 생산하기 위해서 또 재료도 많이 수급을 하고 또 이제 뭐 발효조라든지 이런 그 도구들을 더 많이 사야 되는 공장 확장을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결국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셨네요.
And then as far as the second question, IPA is still big in the United States. It's pretty much the top of the heap. You're starting to see much more sour beers coming on. And thankfully, you're starting to see more session beers coming on because that's what I like to drink, you know, if you go out in the bar for a couple hours. I think that you're also starting to see lagers starting to come around because it's a little bit more difficult for a craft brew pub to make a clean lager, but you're starting to see more of that.
이제 두 번째 질문하신 건 어떤 스타일이 이제 미국에서 제일 이제 좋겠냐, 뭐 잘 성장세를 지켜가고 있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IPA가 그래도 제일 크고 이제 많이 성장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새 뭐 한국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렇듯이 이제 사우비어가 굉장히 또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제 좋아하시는 세션 비어도 좀 크고 있고 세션 비어도 뭐 한두 시간 이상씩 가서 이제 계속 마시기 좋은 그런 거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요새 다시 라거가 이제 사실 브루펍 같은 데서 라거를 깨끗하게 만들기 굉장히 어려운데 라거도 이제 크래프트 맥주로 나오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조금 약간 다양한 종류가 나오게 돼서 미국 시장은 아마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시네요.
네, 앞으로 딱 세 명만 더 받겠습니다.
네. 네.
아까 답변 주셨는데 다음 거는 이제 사우더 비어 같은 걸 되게 많이 즐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다음 단계로 사우더 비어랑 배럴에이지드 맥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앞으로의 발라스트 포인트는 그런 쪽에 있어서는 어떤 방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Okay, so you answered the sour beer as the next phase and do you have any plans to launch barrel-aged sour beer or any other kinds of sour beer to meet those needs?
So I've been doing sour beers for a while now, just not in very large quantities. Most of the time I do it for our anniversary party and to make the party very special. We've been doing a lactobacillus kettle sour, almost Berliner Weiss inspired, but with blackberries, and we're starting to do different fruit in that beer. We are going to open up a brewery in Long Beach that I think is going to be devoted to sour beers. So I'm very excited about that.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이미 사워를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럼 뭐 저희가 찾아본 바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래 이제 스페셜티 비어 쪽을 담당을 하고 계셔서 사실 지금 많이 하시고 계신 걸 제가 개인적으로는 알고 있고요. 일단 지금 락토바실러스 같은 것들을 이용한 케틀 사워링, 그러니까 이제 높은 온도에서 락토바실러스를 이제 발효를 시켜서 하는 것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블랙베리 같은 이제 뭐 블랙베리면 약간 복분자 같은 그런 과일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용한 이제 사워베어들을 하고 있는데 대신 이제 조금 작은 퀀티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결국 이제 베를리너 바이세 같은 스타일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롱비치의 새로운 이제 브루어리를 하나 이제 준비 중인데 그거는 이제 순수하게 그 락토바실러스 같은 것들만 이용한 사워 데리케이트 된 브루어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네요.
이제 두 명의 질문.
네, 말씀하십시오. 네. 잘 안 들립니다.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입맛이 변태신 것 같은데.
변태인데?
He said his favorite beer is Indra Kunindra.
Oh yeah.
And what was the behind story?
So there's an old bottle shop in San Diego that has been around for a long time. They had carried our beer from the beginning. And we did a homebrew contest for their anniversary. So we held the contest, we brew the beer, and then they sell it in their store, basically. You don't do it very much, but they're very respected. So Indra Kanindra was the winner of the homebrew contest. And Alex Tweet was his name. And he has gone on to – he left Ballast Point. We hired him as a brewer afterwards. And then he left and went to Modern Times in San Diego. And now he's opened up his own brewery in Oakland, California. So best contest win ever for Alex Tweet.
예, 그 아, 일단 그 thank you. 일단 그 원래 그 근처에 있던 그 오래된 바틀샵에서 그 연간 행사로 이제 했던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홈브루 컨테스트를 했대요. 근데 인드라 쿠닌드라가 거기서 1등한 맥주였답니다. 당시에. 그래서 그게 알렉스 트윈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 건데요. 그 사람이 거기서 이제 그 레시피를 가지고 1등을 해서 원래 발라스트 포인트도 잘 하지는 않지만 그거 가지고 맥주를 만들어 런칭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원래 발라스트 포인트에서 일을 하다가 그다음 발라스트 포인트를 떠나서 이제 모던 타임즈에 가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이제 포틀랜드에 자기 온 브루어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역시 그 친구에게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지금까지 가장 큰 홈브루 입상이 아니었나라는 얘기를 하네요.
네, 마지막 질문.
잘 안 들립니다.
대기업 맥주사들이 많이 시장을 막 먹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에서 크래프트비어를 좀 더 성장한다면 어떻게 처음에 시작을 먹겠는지.
Well, I mean, I see a lot of similarities between the American craft beer movement and the Korean craft beer movement. I mean, there was big companies running the beer show for many, many years in the United States. I think as far as what's going to make it grow is everybody here. You know, the passion that I can see in everybody's face tonight is really what's going to drive not only the business but also the art side of brewing. So please keep up the passion and support your local breweries.
일단 미국도 똑같은 경우를 겪었다고 해요. 미국도 이제 코리아 그 크래프트 비어가 이제 굉장히 픽업하기 전에는 사실상은 이제 미국도 이제 대기업에 의해서 장악이 돼 있었고 뭐 지금도 사실은 크게 다르진 않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사람들이 결국은 했다는 얘기를 하세요. 한국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는 얘기는 뭐가 한국을 크래프트 씬을 더 다이버시파이하고
그로잉하게 할 수 있냐는 결국 여기 계신 분들이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더 열정을 가지고 충분히 이런 행사들도 자주 하고 더 자주 찾아먹고 더 자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더 크래프트 맥주 씬을 다이버시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그러면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제 답변을 주신 콜비 챈들러께 박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Thank you very much.
아 그리고 저기 통역에 수고해준 스티븐한테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스티븐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진짜. 아 영어 실력 뽀록날 뻔했고 저기 콜비 씨. 저희는 지금 쌀롱 용당리에 있습니다.
광고 잠깐 듣고 가시겠습니다.
저기 맛있는 사장님과 맛있는 사장님,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맥주와 훌륭하신 사장님이 계시는 쌀롱 용당리 감사드립니다.
예, 김비둘기 사장님과 청춘 사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기회를 주신 ATL 코리아 관계자분들께도
최비호 이사님한테 박수 좀 부탁드릴게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네 지금까지 쌀롱 용당리 홍대에서 네 노비언어 라이프 시즌2 6회 특집 공개방송 콜비 챈들러 씨와 함께한 방송이었는데 여러분들 재밌으셨어요? 여러분들 다 같이 콜비 챈들러 씨랑 클로징 멘트 노비어노 라이프 같이 한번 하고 딱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노비어노 라이프
감사합니다.